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민수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로 모시겠는데 오늘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4장의 총 주제를 붙여본다면 성막에 대한 레위인의 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지파에 속한 세 가족들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족들이 잘 봉사를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앞서서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족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러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는 누가 봉사를 하는지, 그들의 봉사의 순서는 무엇인지, 각 지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했는지 이제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누가 봉사를 했습니까?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루이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회의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서 보면 레위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나오게 되는데 30에서 50세까지죠. 이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한다. 누가 봉사하는 겁니까? 아주 그 건강한 사람들, 30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봉사의 순서인데요. 4장 4절로 6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고아 자손의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갓 막은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매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기구인 법궤와 시운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아들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신중하게 덮어서 고아 자손에게 맡겨 그것을 옮기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4장 24절 25절인데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성막에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그랬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성소의 성물을 제외한 나머지 성소의 물건들을 들어서 옮기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 29절 31절 32절을 읽을게요.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과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맞둑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기구들과 기둥과 널판과 받침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아 자손은요, 성소에 비치된 기구들을 옮겼고, 게르손 자손은요, 비교적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성막의 앙장들과 덮개들과 문장을 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령 모세와 아론이 아침에 성막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왈가불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당회와 재직회로 모이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소를 옮겨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 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라는 형태의 논의 절차를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보이면, 그리고 만약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것은 행진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구름 기둥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날은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즉 성령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지시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꼭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즉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로 들어가서 먼저 휘장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휘장 뒤쪽에서는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법궤와 시운자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법궤와 시운자는 아마도 휘장을 등지고 벽쪽을 향하여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몸을 돌려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시운자의 피를 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이동하는 날이 되면 그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대제사장은 휘장을 내려 그룹 날개 위를 덮어서 그 아래에 있는 법궤와 시운자가 덮이도록 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흰색 베일로 짠 천으로 덮고 그 위를 한 번 더 덮개로 씌운 다음 끝으로 성막의 겉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마무리를 하였다. 이렇게 일을 한다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다른 기구들도 역시 포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 고아 자손의 출입이 허락되고 성막에 배치된 기구들에게는 그 꿰일 채로 꿰일 수 있는 아마 그 고리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고아 자손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꿰일 채로 꿰어서 그것들을 이제 어깨에다 메고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법궤를 옮기는 제사장들은 행렬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을 거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아마 그 뒤를 쫓아서 이렇게 쭉 가지 않았을까?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5장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행진하는 이들의 행진 그 모습들을 아마 이제 살펴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이면 새로운 야영지에서 캠프를 시작하는 멋진 모습들을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행동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막에 각종 기구들이 옮겨지는 과정과 그것들이 행진하는 동안 어떻게 취급되어지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캠프를 설치할 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은 법궤였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진영은 법궤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은 성전에 배치될 다른 기구들을 각기 그것들이 위치될 장소에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널판과 양장들을 설치 장소에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기구들을 먼저 내려놓죠. 오늘날 우리가 집을 세울 때 쓰는 방법과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이는 행진을 해야만 하는 특수 상황에서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할 몫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의견으로는 캠프는 재빠르게 설치된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성막 그것이 실제 모습 그대로 재현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 교인들이 한번 갔다 와서 또 저도 보고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려 한 15분 정도면 법궤를 설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제 기능을 하도록 신속히 준비를 해 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찬송을 먼저 함께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이 제사장 가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아마 5장 조금 설명을 함으로 오늘 순서가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네요.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그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장에서 나누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무라리, 고핫, 게르손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가 찬양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기 목사님의 경험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매기 목사님의 첫 목회 부임지는 미국 테네시주의 내쉬빌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아직 미혼이었던 매기 목사님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서커스단이 도시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서커스단은 새벽 2시에 기차로 그곳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하였는데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법한데도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길 곁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잠깐 사이에 멈춘 기차 쪽으로 달려왔고 차에서 장비로 무장한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 여기에 머문 시간은 채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화물칸에 실려있던 짐승들이 대기하고 있던 큰 차에 마치 미끄러지듯이 옮겨 실려졌다는 것입니다. 짐을 모두 이렇게 부린 서커스단은 공연장으로 이동을 해갔는데 거기에 보면 주방용 텐트가 세워졌고 크고 웅장한 천막 공연장을 설치하는 일꾼들에게 그 주려고 뭐 이제 그 매기 목사님이 보니까 커피와 아침 식사를 부지런히 이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일꾼들 가운데 일부는 와서 아침 식사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관객석을 설치하고 서커스용 링과 공중 고개용 그네를 설치하고 뭐 우리가 그 서커스 할 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일꾼들이 저마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빈틈없이 신속하게 그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착착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매기 목사님이 보면서 참 재미도 있었고 나름대로 생각되는 것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10시가 되자 모든 작업이 끝나서 공연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거대한 서커스 퍼레이드로 온 시가가 들썩들썩 해지게 되고 이제 서커스가 이제 저녁이 시작되는데 매우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일행과 더불어서 종일 서커스단을 쫓아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그 공연을 즐겼다 하는 건데 매기 목사님은 동행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캠프에서 지낼 때 아마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당신께서 지도하는 청년들에게 그 서커스단이 새벽 2시에 와서 동문들을 그 5분 정차하는 기차에서 그냥 물밀듯이 이렇게 내리고 또 물건들을 싣고 가서 이렇게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캠프에 도착하면 고핫 자손은 성전 기구를 내려놓고 그러면 무라리 자손이 널판과 말뚝과 나머지 것들을 설치하고 그러면 게르손 자손이 와서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끝으로 대제사장이 휘장을 옮겨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캠프를 설치할 때마다 이 흥미로운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40년이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모든 레위인들은 각자 할 일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씩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착착착착 해나가면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이 5장을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북서쪽 귀퉁이에 말뚝을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맡은 말뚝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는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했죠. 아, 정말이지 피곤하다. 20년째 고작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요까지껏 말뚝 옮기는 일이니 아침에 나는 여기에 와서 땅에 박힌 말뚝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마차나 타고 노닥거려야 되다니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 일을 잘했다고 상 주는 사람도 없고 뭐 모세도 너무하시지 나를 불러준 적도 없고 상 준 일도 없고 난 너무 지쳤어 말뚝을 옮기는 일을 그만둬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불평을 했다 이래서 손 치자고요. 그러나 오늘 아침 그날도 사람들은 성막을 철거하는 중이었는데 땅에 너무 단단히 박혀있던 말뚝은 잘 뽑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의욕을 상실한 그 사람은 말뚝을 뽑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일을 내가 왜 한단 말이야. 내 일은 정말이지 하찮다고. 내가 하는 일이란 고작 이게 말뚝이나 옮기는 일이라니 이게 되겠어? 이제 결심했어. 오늘부터 그 일을 그만둬야지. 저녁에 어떤 일이 터졌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사람들은 성막을 세우다가 북서쪽 귀퉁이에서 말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즉각 보고를 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연히 말뚝을 옮겨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그 말뚝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어제 텐트를 설치했던 장소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모세가 왜 그것을 놓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지 정말 몰랐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말뚝이 없으면 성막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느냐? 너는 오늘 밤새도록 내가 놓고 온 말뚝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서 말뚝 노릇을 하거라.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감히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적어도 말뚝을 맡은 사람은 20년간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을 뺏기게 돼서 그는 성막을 세우는 일에 자기가 하는 일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자기가 맡은 직무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굉장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시키신 이 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셨는지를 보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만일 여러분이 맡은 일이 성막 북서쪽 귀퉁이에 말뚝을 옮기는 일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말뚝을 옮겨야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시지 말고 그건 주님께서 너무도 중요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5장은 회복과 의심의 제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쩌보면 본문은 아주 그 재미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이 이 시간부터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 5장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행진을 하기 위해서 캠프를 순서에 따라 정비를 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순례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걷고 일하고 전쟁을 하고 광야에서 예배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린 이제 민수기 5장에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캠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캠프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이번 살펴보게 될 이 5장은 이 5장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도대체 왜 깨끗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좇아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5장 1절에서 4절을 볼까요? 이것만 나누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질병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됨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냉혹한 일 같지만 여기에는 매우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한 오염과 전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영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캠프는 항상 깨끗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지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는데 이는 영적으로 탁월한 어떤 사람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진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한센스 씨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 나병을 일종의 죄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건 영적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예로 말씀한 거죠. 그래서 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의 육체에 나타나는 그 나병을 그렇게 영적으로 비유한 것인데 육체의 죄들은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래서 그분과 늘 교제한다면 우리의 삶에 수반되는 것은 깨끗한 삶이란 점을 이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최근에 저는 어떤 설교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일찍 죽었다며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양심의 죄를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복을 주시거나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7절도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이시라.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진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전투에서 아간의 범한 죄를 덮어줌으로 승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승리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죄의 빛을 그 빛을 가리는 그 죄들을 분명히 처리해야만 됐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 민수기 5장 첫 부분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민수기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민수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